말씀은 우리 신명기입니다. 새를 맞으며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정해봤습니다. 2016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일들이 저는 한 세 가지를 설교 말씀으로 정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를 맞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것을 새겨야 될 것인지 한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우리 말씀이 됩니다만은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날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의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예, 오늘 새를 맞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서 겨우 빠져나와서 광야길로 헤매서 약 40년간 약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은 한 39년 정도 지금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새로운 주님이 계명을 주시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적과 꿀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결정하도록 지금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절에 말씀하기를 호렙에서 제1차로 언약의 말씀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호렙에서 준 것은 신명기 5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호렙에서 주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아마 그 지역이 호렙 지역인 것으로 봅니다. 그 중 이후에 두 번째 오늘 지금 모압의 새 언약을 주신 말씀이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다 알지 못하고요. 다 죽었기 때문에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인도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회고를 하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은 형통하게 된다 합니다. 그 말씀을 행하고 그대로 지키면은 그대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그들이 그 주신 예비하신 복을 다 받지 못한다. 그러니 꼭 가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과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말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홀로 계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생각했는데 40년 지날 동안에 보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이적과 기사를 행해 주시는 했지만은 그러나 포도주도 주지 않고 마늘도 주지 않고 다른 걸 아무도 주지 않고 겨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옛날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달으라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큰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앞에서 스탑을 하는 바람에 카플레인이 꽉 막혔는데 그 뒤에서 달려가는 우리 식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아주 1cm 차, 뭐 거짓말하면 1cm 차고요. 차로 그걸 부딪히지 않고 비껴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입에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그냥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처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은 감히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은혜를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면은 내가 잘나서 이제는 안정된 걸로 생각한다고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사는 거라고요. 참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평생의 그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다고 하면 여러분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탄케 주신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누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게 복이 있도다.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그 얻은 구원을 잃지 않게 해서 영원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여러분이 매 순간 사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졌으므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서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매 순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된다고 하니까는 다 떨어져 갑니다. 그때 예수가 제자들 열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적과 기사할 때는 몇만 명씩이 모여서 예수님이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 떨어져 가고 마는 거예요. 열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얘기합니다. 주는 영생의 주여 당신께 영생의 말씀이 우리 누게로 가오리까? 당신과 함께 있겠다는 거지요.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나다네엘의 그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 나타나죠. 그래서 나다니엘에 대해서 소개를 예수께 했습니다. 나다니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할 때에 나다니엘이 말합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감히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왜?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잡혀갈 수 있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이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갔습니다. 내가 만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와 보라는 겁니다. 와서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그 사람을 와 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모시고 다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와 보라고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르다의 신앙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너 나 믿느냐 하면 멈칫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나이다. 이게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첫째 우리를 세례를 맞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 나타날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시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칼자국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 만져보라는 겁니다. 만져보고 드디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 보고 그 확신하는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믿지만은 실제로 앞에서 그냥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그대로 우리 인정하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겨야 되겠고 예수 그의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형통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는 것으로 차곡차곡 싸고 그래서 그 싼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지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들은 것은 내가 돼서 살이 되고 생명이 돼야 되거든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말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산다는 거죠. 언약을 지키면 돼요. 그렇지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면은 그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지식만 쌓여져 가지고 그래서 교만해진다. 왜? 아는 게 많으니까요. 어느 목사는 이렇게 하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들을 때에 집중으로 하나님 말씀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이것을 외면하는 그러한 반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기초되어서 확증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합니다. 순종하는 건 순간적인 순종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이 계속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확신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로운 관계 변화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얼마나 정말 사랑하셨느냐.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공기를 나에게 주셨고요. 정말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혈압계를 재봤습니다. 151에 95예요. 혈압약을 하나 반을 먹는데 더 올라갔다고 그래서 하나 반을 더 먹는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수치에 불과하지만 내 머리도 아프지 않냐고 몸이 건강하면 감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치에 의해서 와 너무 높으니 나는 죽게 됐구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높으면은 그때 감사한 건요. 오늘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가서 보면은 125에 뭐 79로 팍 내려가. 그건 웬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일을 죽도록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팍 내려가요. 밖에서 일을 하면. 그래서 저는 농촌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하고 나면 손 매듭매듭은 또 아프거든. 그런데도 혈압은 탁 내려가고. 참 감사한 것. 그래서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잘 폐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보다 더 만족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감각이 너무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묵상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돼요. 명상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저는 친구들이 스님도 몇 분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아니 절에서는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명상을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한 시간 동안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좌정을 하고 손을 내려놓고 묵상을 한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막 다 들지만은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세 달하고 나면은 아무 생각이 없이 무아지경으로 간답니다. 그때 되면은 그때 정말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은 석가와 교제한대요. 맞아요. 그렇게 그 잡음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실 때 다른 생각이 들으면은 안 돼. 기도하게 되고 4시간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하고 하는 분은 무아지경에 들어간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다른 생각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영혼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사사기 보면은 그러고 또 출애굽기 봐도 그러고 은혜를 많이 주지 않아요? 주는데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저는 민수기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놈들이 있을까? 애굽에서 포로에서 겨우 내보내주니까 3일 길도 못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 보면은 아니 먹을 거 좀 없다고요.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뜨겁고 춥고 그 가운데 사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보먹을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했대요. 참 세상에. 아니 광야 나온 사람이 부추 마늘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면서 위안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무리 없다고 불평하고 똑같이 모세나 자기들이나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생활하는데 모세에게 불평한다고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애굽이 내와서 이 광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그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거든요.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순간의 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랑을 받고도 불평을 하는 거. 사랑받으면 불평하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많이 받은 사람이 불평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는 조금 훈련을 시켜야 돼. 사랑을 너무나 주지 마시고 좀 훈련시켜서 좀 떼굴떼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왜 깨닫지 못했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한 건 왜 깨닫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지금 광야 가는 것은 자기들끼리 지금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텐트 치고 잠자면 되는 걸로 생각했다고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에서 더위를 막아줬습니다. 밤에는 얼마입니까? 영하 뭐 몇 도로 내려가거든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참, 밤에는 그런데 불기둥으로 그냥 탁 뜨겁게 해서 요사이 비가 왔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옆에 지나갔어요. LA 다운타운 옆에 홈리스를 쭉 있는데 지나갔어요. 비가 오고 막 질질 그러는데 빗물이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잤을까? 나는 어쩌는 게 춥다고 속에 담요도 키고 잠을 잤는데 어떻게 잠을 잤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면서 그러나 뭐 도와줄 마음은 이사 탁 내려서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못하고 죄책감에 가득 찼습니다. 스스로 참 세상은 참 불평공평하구나라고. 그는 우리 중요한 것은 교만하고 정말 위선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교만하고 정말 위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감사하는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더 큰 것으로 채워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 되라 하면 누굴 될 수 있습니까? 다윗밖에. 근데 다윗을 보면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요. 다윗은 살인죄졌지요. 간음죄졌지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대요. 다리도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라 하는 것을 안 하면은 그건 죄래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은 그것은 허물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히 서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하는 거 그건 허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영어로 그렇게 헬라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허물이래요. 저는 그것도 죄라고 해버렸는데 그게 허물이래. 허물은 뭐야? 보섬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허물을 많이 졌지만은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물은 어떻게 했느냐. 그가 회개를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하지 않고 유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그에게 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바로 네가 그렇다라고 할 때 내가 임금이라면 검복을 쳐서 없애라고 할 거예요. 왜? 선지자 나단을 죽이라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간구하는데 눈물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간구해도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들어줄 때까지요. 예, 우리는 순간 기도하고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포기할 때가 많은데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요사이 항상 하나님이 미국의 정책이 하나님의 법에 기준하고 있다라고 항상 합니다. 소셜 시큐리를 받고 있으니까는 소셜 시큐리를 받는 자들에게 65세에 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니핏이 있는지 어떠한 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국가에서 많은 복을 예비해 놓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니까 그 복을 다 받지 못한답니다. 히스팽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그 복을 다 받아가는데 한국 사람만 못 받아간대요.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는 복을 내려놓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청하지 않아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많은 복을 내려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모두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믿음의 군병이 된다고 하면 자녀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큰 것으로 채워줄 걸로 확신합니다. 그들이 죄에 빠져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 중에서 두 명밖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들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애통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그들이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애통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단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없다. 그분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요?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의 원통하면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나는 원망하고 힘듭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기도로 우리의 삶이 점차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받은 은혜 안에 복받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다.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 우리 걸어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 우리가 먹고 잘 사는 거 감사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볼 줄 아는 그러한 눈도 주신 거 생각 주신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와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복을 더 큰 복을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확신하고 살 때에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어서 2017년에는 새해는 더 큰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